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자, 우리 21장, 우리 지난 시간 기억되세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대한 환영을 받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소문인즉슨 사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반대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다. 그래가서 염려하던 그 유대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여기 서원을 약속한 네 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서원을 약속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반대할 만하거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바울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간단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21장 29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그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이방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왔다가 바울이 거기에 들어온 걸 보고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알게 되는데,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의 역사를 통해 회심한 회심자인 이방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어떤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은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서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하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물론 바울은 그가 한 서원은 그의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원은 아마 어떤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는 것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그런 환상 가운데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관계없지만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금식할 수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건강과 신체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30절로 32절을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치기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돌을 던진 겁니다. 아마 바울이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정함과 미움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일 그의 백성의 관습 중에 하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백성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도들은 만일 천부장과 군사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로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뭐 천부장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는 오, 이분이 바로 바울이로구나, 그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는 전혀 그를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집회여 뭔 큰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하도록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죠. 34절로 36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쳐 따라감이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복도들이 하는 소동으로 인해서 진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어야 할지 이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복도들은 바울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계속되는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는 바울을 그저 평범한 죄인으로 알았는데 아이 뭐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를 하니까 천부장이 놀라가지고 외국의 밀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간첩이 아닌가. 38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해를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네가 그전에 말이야 이렇게 이 바울을 또 이 폭도로 보네요. 폭도들을 나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어떤 한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헬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부장에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자, 이제 알겠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었어. 이제 가서 그들에게 말하시오. 이제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헬란 말을 했던 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40절 봐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시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말로 말했지만 유대의 그 폭도들에게 연설할 때는 모국어인 시브리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쓰고 있는 언어인 시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1장이 정리되고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22장에서는 폭도들 앞에서 바울의 이제 그 간증이 시작이 돼요. 그는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그 후의 경험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병사가 채찍질하려 하자 그가 로마의 시민이다 하면서 이 시민권을 딱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간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22장의 곳을 찬송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기억되세요?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인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천부장을 동원하게 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게 될 때 그때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혹시 당신이 예전에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느냐.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성에서 이렇게 태어난 노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고 부탁을 하죠. 내가 그게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시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또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했다, 또 모국어인 로마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바울을 이제 병사가 채찍하려고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자가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볼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자기를 지금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 앞에서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뭡니까? 부형들아, 형제들아,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바울의 가족과 형제와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동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 자리는 아주 심각한 자리였습니다. 결코 농담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형들아, 이건 아무에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호칭입니다. 2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그 시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대. 근데 바울이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시브리 말을 하니까 또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또 바울이 또 학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잔잔한 파도같이 호수같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그들과 같은 한 동포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난 과거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3절을 봐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 대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에 대해 그렇게 애정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 예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울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는 사실상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중심지였어요. 바울 시대에 가장 훌륭한 헬라 대학은 전성기가 지난 아덴이나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는 번화한 헬라 도시였으며 교육 중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다소의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자연스럽게 헬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마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4절로 가보세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다시 이 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는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가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아마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말한 이 도, 이게 뭡니까? 뭐죠, 여러분? 그것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나는 바로 그 길이요, 나는 바로 그 진리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 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렇죠? 5절로 7절을 봐보세요.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의 체험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더 다른 주석이 필요가 없죠. 이어지는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청중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이 이제 선포될 때 말이에요. 모든 청중들이 아마 쥐죽은 듯이 조용히 했지 않겠나 싶어요. 만일 핀이라도 그곳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9절 말씀입니다.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봐요. 다소에서 바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9장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행전 9장 7절과 여기 2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약간 좀 모순처럼 들려요. 같은 사도행전인데 똑같은 사건을 그좀 기록하는데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단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10절로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들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후로도 그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있을 때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니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곳이 있었다는 그 사실, 사실상 그가 그 일을 명령했다는 것, 이걸 결코 잊지 못했다고요.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그를 회개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쭉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후의 사건 우리가 기대함으로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